김선재의 책하고 놀자. 안녕하세요. 11월 16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가요 중에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를 아쉬움이 쌓이는 소리, 내 마음 무거워지는 소리라고 했죠. 그렇다면 일요일이 시작하는 소리는 이러면 어떨까요? 책하고 놀자 시작하는 소리,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소리.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하며 11월 16일 일요일 책하고 놀자 시작합니다. 책하고 놀자 방송 내용과 정보는 프로그램 게시판과 인스타그램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어플에서 한글로 책하고 검색하시면 저희 계정 나오니까요. 팔로우하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이번 주에도 애청자분들께 드리는 큰 선물이 있습니다.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근현대사 다큐멘터리북 횡단 한국사인데요. 참여 방법은 지금 책하고 놀자 인스타그램에 공지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가셔서 확인하시고 응모하시면 됩니다. 적극적인 참여 기다릴게요. 사연은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샵 1035로 보내주시고요.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책 읽는 즐거움과 좋은 글 공유 등 사연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방송 후에는 언제든 다시 듣기로 고릴라 팟캐스트, 아이튠스, 오디오 클립 등의 어플을 이용해주세요. 오늘 방송은 먼저 윤영천의 하우 미스터리 만나고요. 내 책 어때요는 양양을 쓰신 양주연 감독님을 만나겠습니다. 소설의 여러 장르 중에서 미스터리 분야는 예측이 어려운 전개와 반전의 결말로 호기심과 흥미를 끌어올리는데요. 미스터리의 넓은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윤영천의 How Mystery. 윤영천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미스터리 작품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 예, 오늘 뭐 드디어 이 작품을 소개드리게 됐는데요. 이 아야스지 유키토라는 작가의 십각관의 살인이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드디어라는 네. 이유는 뭘까요?
예,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이제 소개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네.
이제 국내 미스터리 시장 대부분이 사실 일본 미스터리 갖고 있는 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미스터리를 좋아하시는 독자분들은 이제 일본 미스터리를 주로 읽으시는데요. 이제 그 일본 미스터리를 이해하려면 뭘 읽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종종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십각관의 살인을 읽으면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미스터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7년에 나왔다고 돼 있는데 이 작품이 아직까지 대표작인 거예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네.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이고요.
네,
이 작품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은 미스터리 시장이 우리보다 워낙 크니까 장르도 네네.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예.
어떤 장르예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신복경 미스터리의 최초 작품이라고 사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시기적으로 따지면 한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네.
그때까지 인기를 끌었던 일본 미스터리의 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본격.
네, 신본격 미스터리를 대표하는 작품이자 신본격 미스터리의 초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럼 본격 미스터리가 있고 네네. 신본격 있는 거네요?
아, 이게 마케팅 용어긴 한데요. 네, 아무튼 마케팅 용어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서브장르같이 서브장르의 이름까지 된 경우인데
네.
일단 본격 미스터리라는 거는 이제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수께끼, 뭐 트릭 이런 게 있는 작품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작품은 예전에 유행을 했던 스타일이고 이 신본격 미스터리 직전의 일본 미스터리는 약간 리얼리즘이 중시가 됐던 작품들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뭐 알고 보니 뭐 상무님이 여비서가 범인이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 너무 지겹다. 뭔가 새로운 예전 미스터리의 맛을 느끼고 싶다.
네.
뭐 이렇게 했던 작가군들이 이제 생겨났고 그 작가군들이 이런 환상적이고 매력적인 트릭 그리고 해결을 위한 고도의 논리가 있는 어떤 이런 스타일의 작품을 써내게 된 거죠. 그래서 신본격이라는 어떤 서브장르로 굳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좀 더 복잡해졌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따지면은 그 수수께끼나 트릭 자체가 굉장히 더 교묘해졌기 때문에 더 좀 복잡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신본격 유행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근데 일본에서 실질적인 인기 자체는 1990년대 후반 정도까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이것에 또 새로운 스타일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네.
우리나라 독자분들은 이 시기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네. 오늘 이 작품은 신본격 미스터리 중에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뭐 대표작이자 뭐 최고작이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줄거리는 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십각관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요. 일단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대학생들이에요. 그래서 7명의 미스터리 연구의 대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이 대학생들이 이제 일주일 예정으로 스노시마, 츠노시마라는 섬에 이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일주일 예정으로. 근데 이제 그 섬이 어떤 섬이냐면은 이 나카무라 세이지라는 건축가가 있는데 되게 그 비밀에 쌓인 건축가가 있는데 그 건축가가 그의 부인하고 고용인까지 다 처참하게 살해가 됐거든요. 건축가가
왜 거기 여행을 가는 거예요?
미스터리 연구이기 때문이죠. 이게 저도 이제 네. 어렸을 때 이제 예, 미스터리 동호회에 있는데 그런 데 있으면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제 묵을 숙소가 나카무라 세이지가 지은 청옥부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별채로 십각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건물은 되게 신기한 곳인 게 이게 십각관, 그러니까 십각형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십각형.
네, 그래서 데카곤이라고 하죠. 네, 십각형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이 십각형의 변 모양마다 방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동그랗게 홀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학생들이 7명인데 이 사람들 네. 이제 각각 방을 하나씩 잡고 거기서 묵기로 이제 숙박을 하는 거죠.
그럼 네. 세 개가 비는 거네요?
세 개는 화장실 뭐 이런 거죠. 어. 네, 욕실 뭐 이런 게 네.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다음날 딱 아침 중앙홀에 살인을 예고하는 표지가 있는 거예요. 너는 뭐 죽는다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의심하죠. 미리 이제 또 사전 답사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범인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장난은 그만둬.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진짜로 죽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네. 더 이상은 이제 말씀드리기 어렵고. 네.
이 스토리를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비스무리한 작품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일단 섬 자체가 고립되고 폐쇄됐고 그리고 한 명씩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에고소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라는 작품이랑 거의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가가 이 작품의 영향을 완전히 받았고, 그러니까 거의 모방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이제 어떤 형식으로 재창조를 해낸 거죠.
오마주인가요?
네, 오마주에 가깝고, 그러니까 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좋아하고 익숙한 사람도 또는 이 작품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완전히 새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익숙하면은 네. 흐름도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범인도 금방 추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특별한 작품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그리고 아무도 없다를 읽은 사람은 뭐 이렇게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놀랍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 작품이 가장 놀라운 점이에요.
어떤 네. 점인지는 가르쳐주지 않으실
절대
거죠?
절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네, 알려드리면,
스포일러가 된다는 네네. 거죠. 그럼 이게 관 시리즈 중에 한 작품인 건가요?
네네. 이 관 시리즈라는 게 이제 이 작가가 데뷔작 가깝게 쓴 작품인데 네. 이게 너무 흥행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스 주키토라는 작가가 관 시리즈를 계속 써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작가의 뭐 어떤 회고나 이런 거 보면은 하루하루가 다 고통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십각관의 살인이 너무 센세이셔널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걸작들을 계속 써 내려가야 되잖아요.
너무 부담이네요.
엄청난 부담이죠. 그래서 이게 총 9권까지 발매가 됐고 그리고 거의 20년 넘은 시간, 30년이군요. 30년 넘은 시간 이제 마지막 작품 쓰고 있습니다. 10번째 작품.
그럼 이 작가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기보다는 이 아내분도 작가인데요.
네.
이 건축물에 대한 힌트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는 아내분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작품 속에는 이제 되게 복잡한 그림들이 나오는데
네.
건물에 대한 그림들이 나오는데.
아, 실제 그림이 나와요?
평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이 평면도가 들어가는 것도 이 작품이 거의 유행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직접 아내가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네. 트릭이나 네네. 건축물의 구조 같은 건 내 머릿속에 이미 논리 구조가 다 서 있어야지 이런 작품을 써낼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네네네.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거
굉장히
어떻게
중요한
쓰는지.
지적이신데요. 일단 미스터리를 쓰는 작가들은 항상 결말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결말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작가들은 대부분 문학 작가들이죠. 그러니까 뭐 캐릭터가 어떻게 살아나가든가
네.
또 캐릭터가 어떻게 발전하는가가 자기 자신도 잘 모르거든요.
네.
작가들은. 써내려가다 보면 바뀌고 하는데 미스터리 작가들은 결말을 상정해놓고 고도로 하나의 틀을 만드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한 요소가 여기서는 이제 건축물인 거죠.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의 방향이 건축가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예. 아무래도 오히려 약간 통하는 면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신본격 미스터리 중에서 이 작품을 읽고 나서 좀 더 읽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일단 십각관을 읽으시면 너무나도 깜짝 놀라실 거기 때문에
네.
다른 작품을 꼭 찾게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마약 같은 거라서 그래서 이제 한국 독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너무 놀라운 트릭들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결말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잘 쓴 작품부터 시작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본 작가들이 좀 특이한 점이랄까요? 굉장히 집요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넘어서는 임팩트가 있는 작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네. 일단은 이런 작품들은 이제 사건이 굉장히 선정적이고 네. 그다음 논리가 굉장히 고도화돼 있고 그리고 결말은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작품들을 좀 제가 가져왔는데
네.
일단 추천할 만한 작품은 이제 같은 관 시리즈 중에 한 권인 시계관의 살인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건물 자체가 거대한 시계 모양의 건물이 나오는데 뭐 그냥 복잡한 설명 필요 없이 제가 이걸 읽다가 방에서 벌떡 일어났었어요.
그래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니까 이 느낌을 아마 읽으시면 알 텐데.
궁금하다.
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이 관 시리즈 중 최고작으로 꼽히는 시계관의 살인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네.
좋겠고, 그다음 이 아비코 타케마루라는 작가의 사륙에 이르는 병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이 작품은 완벽한 19금이고요. 지금 뭐
마음에 드네요.
아 예. 네. 근데 이걸 중학생들이 엄청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이 책의 편집자였던 제가 너무 좀 죄책감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사륙에 이르는 병은 마지막 한 페이지에 반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한 페이지에 반전을 딱 접한 순간
이것도
앞으로
일어나요?
네. 앞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내가 무엇을 읽은 거지 이때까지 이런
네.
생각이 들게 돼요. 굉장히 놀라운 작품이고요. 그리고 또 뭐 역대급 작품으로 손꼽히는 게 시마다 소지의 점성술 살인 사건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뭐 전국 각지에 사는 여자들의 시체를 조립해서 막 이상한 컨셉인데 이 작품도 읽으면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작품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그래도 딱 한 작품 내 스타일이다. 1등을 꼽는다면 뭐예요?
제 스타일이요?
네.
제 스타일은 점성술 살인 사건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고 그다음에 실제 스케일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한 사건 하나뿐만 아니라 어떤 이야기의 맛을 또 즐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신목경 미스터리들이 소설적으로는 재미가 부족하고 여기 나오는 모든 인간들은 다 등장인물이 장기말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보다는 점성술 살인 사건은 조금 더
문학성이?
문학성이라고 할 수는 없고 뭔가 소설적 즐거움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신본격 미스터리 작품들은
네.
미스터리 본연의 깜짝 놀라는
네.
그 느낌을 확실히 어떤 작품을 읽어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매력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거기에 집중하는 작품이고 아무튼 이런 종류를 찾고 싶으시면 신본격 미스터리의 뭐 대표작 이렇게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뭐부터 읽으면 되는 거예요? 순서는?
당연히 십각간의 살인을 읽어야 이 십각간의 살인을 읽어야 이 작가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썼고 또 어떤 토대 위에서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에서는 네. 어느 정도 이게 센세이션 했던 거예요? 이 작품이?
이 작품 시리즈는 150만 부 정도 팔렸고요. 그다음 최근에 드라마로 일본에서 방영됐거든요.
네.
굉장히 큰 화제가 돼서 일본에서는 고전에 위치해 있는 작품입니다.
작가님도 부자가 되셨을 것 같고.
작가님 너무 행복하신 표정으로 지금은 뭐 글도 별로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신본경 미스터리 소개해 주셨는데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윤영천의 하운 미스터리 아야스지 유키토 십각간의 살인과 신본경 미스터리 작품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 책 어때요? 역사의 당대 기록은 그 시절 제도와 관습에 따라서 지워지거나 또 숨겨진 부분이 많은데요. 그렇게 묻혀버린 진실을 역사가들은 넓은 의심과 깊은 탐구로 찾아내기도 합니다. 개인의 가족사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오늘 만나볼 책은 가족 안에서 잊힌 고모의 흔적을 찾아 여성의 서사로 확장시킨 영화 양양의 이야기, 책 양양을 만나보겠습니다. 양양은 가족의 오랜 비밀을 파고든 같은 제목의 다큐멘터리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글로 담아낸 책인데요. 영화를 만들고 책을 쓰신 양주연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영화제도 다니고 관객들 만나느라고 많이 바쁘시죠, 감독님?
네. 거기에 이제 육아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래저래 육아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래저래 해외도 뭐 많이 다녀오셨겠어요, 이 영화로?
네.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양양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 이제 부다페스트에서 처음 해외 관객들을 만났었어요. 네. 그래서 부다페스트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이제 헝가리 관객들을 만났고 그리고 5월에는 캐나다 핫독스 영화제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이제 양양을 좋아해 주시는 네. 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파리 한국 영화제에서 이제 파리에 계시는 프랑스 네. 관객분들을 만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양주연 감독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요. 양동 쪽방촌을 다룬 양동의 그림자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학내 청소노동자들을 조명한 내일의 노래, 옥상자국 같은 영화를 만드셨는데 다 합쳐서 양양이 그래도 제일 잘 되고 있는 게 맞나요, 감독님? 어떤가요?
네, 양양이 제 첫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여서요. 네. 그 전에 이제 만들었던 작업들은 단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봉을 하기보다는 이제 영화제를 통해서 좀 더 관객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양양은 이제 개봉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네. 네,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기록이 엄청난 게 부산 여성영화제 대상 수상,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부문 등등 기록이 엄청난데 이거 예상을 하셨습니까? 만들면서?
아니요. 사실 뭐 어디 영화제에서 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네. 영화 만들면서는 이 영화를 어떤 관객분들이 보실 수 있을까 최대한 좀 널리 이 영화가 퍼져서 많은 분들에게 닿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영화가 완성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장편이다 보니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네.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는 조금 더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단편보다는 좀 더 시간과 뭐 마음의 어떤 흐름들이 되게 복잡하기도 해서 특히 양양 같은 경우는 저의 가족 이야기이고 또 제가 나오는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감독이자 등장하는 인물로서 좀 더 시간이 저에게는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책이랑 영화랑 처음부터 이걸 같이 좀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을 한 건가요?
처음에는 그러진 않았었는데요.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 안에서 영화가 어느새 이제 7년 동안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7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저 역시도 이 영화라는 거는 굉장히 좀 더 직관적이잖아요. 이 영상이라는 네. 것 자체가. 그리고 카메라에 다 드러나지 못하는 어떤 마음들도 있고 그중에 이제 제 마음이 가장 컸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때그때마다 작업일지로 남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을 하고 촬영을 하고 그날 이제 작업일지를 쓰고 글로 풀어내면은 조금 마음이 이상하게 약간 정리가 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도 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네, 작업 중반 정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대체 여기서 말하는 양양이 뭐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강원도 양양이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보면요.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감독님의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오면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양양 하면 이제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강원도 양양 이야기냐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양양은 처음에 이제 제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고모라는 존재를 술에 취한 아빠를 통해 처음 알게 됐을 때 저 혼자서 고모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지어봤던 이름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양씨 집안의 여성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양양이라고 제 나름대로 이제 호명을 했었는데요. 이제 영화를 만드는 과정 안에서 이런 어떤 저의 고모 이야기를 꺼내고 나면 주변에서도 하나 둘 이제 제 친구들 역시도 사실 우리 집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런 이름도 얼굴도 몰랐던 고모나 이모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서 아 이게 저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점점 그 양양이라는 이름의 어떤 의미가 좀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고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저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양지영, 양주연의 양양 합쳐서 양양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양양의 사전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물결의 모양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디론가 흘러가는 느낌을 양양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영화 역시도 어떤 하나의 어떤 고정된 의미로 영화나 책 역시도 그렇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좀 많은 독자분들을 만나서 확장되는 그런 세계로 넓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양양이라는 이름을 네, 잡았습니다.
아버님과의 통화가 대체 어떤 내용이었길래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되셨나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아버지가 갑자기 네. 취해서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 네. 아빠가 그날 이제 저에게 제가 그때 대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있는 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빠는 광주에 계시고 저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자주 보지도 못하고 뭐 그냥 한두 번씩 통화로만 서로 안부를 묻는 그런
원래도 좀 서먹서먹한 네, 맞습니다. 분여지간?
네. 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빠라는 사람을 되게 벽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빠랑은 대화를 해도 잘 안 통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시절이었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아빠가 술에 취해서 저에게 처음으로 고모 이야기를 자신의 누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원래는 있는 줄도 몰랐던 네. 고모인데 너한테 고모가 있어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저는 고모도 이모도 네.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 형제들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가족 안에서 아빠가 우연히 자신의 누나 이야기를 이제 술에 취해서 하시면서 자살을 하셨다. 대학 졸업을 하지 못하고 네.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일단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아빠가 했던 말이 고모처럼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말이 되게 좀 저에게는 마음에 많이 남았었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아빠랑 그전에도 대화를 안 했었기 때문에 도대체 아빠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호기심도 질문도 들면서 또 동시에 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고모라는 낯선 존재를 갑자기
지금 와서
네 갑자기 나에게 네. 던지고 제가 고모 이름을 물어봤을 때 아빠가 이름은 대답을 안 해주시고
그래요.
그냥 되지 말라는 말만 계속 반복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 도대체 고모라는 사람이 뭘까 이런 질문들을 조금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진 못했고요. 한 3년 정도 저 혼자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그런 전화를 받고 계속 물음표 상태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파헤쳐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거든요. 뭐 영화를 만들지 않더라도 그럼 감독님께서는 그걸 계속 담아두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뭔가 살짝살짝 조사를 해보셨던 건지 뭐 어땠어요?
네. 사실 막 외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가족 중에 고모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네.
굳이 제가 뭔가를 모두를 힘들게 하진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어서 좀
네.
주저하는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외면하고 그냥 나만 무시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고모 생각을 안 하려고 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뭔가 이후에 이제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제 삶의 어떤 방향들을 계속해서 부딪혀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자꾸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고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모는 왜 대학을 졸업을 못 했을까? 만약에 그때 당시 70년대에 졸업을 했으면 어떻게 살아갔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고모의 얼굴과 이름만이라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가서 창고를 좀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몰래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말을 안 드리고 저 혼자 가서 이제 오래된 창고 안에 있는 가족 앨범들을 좀 찬찬히 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처음으로 이제 처음 본 낯선 여성의 일대기가 40여 장 정도 정리되어 있는
그래도 남겨놓으셨네요.
네.
누군가가
네. 그래서 근데 아빠는 그거 자체도 사실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 게 그 집
네.
자체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던 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분은 다 돌아가셨지만 이제 엄마 아빠가 살고 계시는 집에서 고모의 어떤 일대기가 담긴 어린 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먼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정말 고모가 있었구나. 뭔가 아빠가 술에 취해서 잘못 말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 역시도 이제 그 사진을 시작으로 좀 다시 한번 아빠에게 고모 이야기를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용기를 좀 네,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과 영화는 그 고모에 대해서 계속 파헤쳐가고 알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이거를 딱 발견했을 때 영화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사진을 본 순간에는 네. 이건 영화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사진이 너무 정성스럽게 남겨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진 속에 정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여성의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는데 이상하게 저에게 말을 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이 있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 수 있고 영화와 책으로 좀 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아 나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딸의 사진을 남겨두신 걸로 추정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지금 돌아가셔서 네. 사실은 여쭤볼 수는 없는 거고
네, 네.
그럼 이 사진을 딱 발견했을 때 그걸 들고 뭐 아버지에게 가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바로 가진 못했고요. 네. 그 사진을 그대로 들고 제가 서울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몰래 빼왔어요.
네. 그래서 가지고 와서 저 혼자 계속 사진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진을 계속 관찰하고 사진 속에 있는 고모의 어떤 살았던 시절, 시대가 남겨져 있는 배경들과 그리고 고모의 사진 속에 고모 친구들이 있는 모습이 되게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친구들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사진이 있기 때문에 아빠에게 다시 한번 가서 술에 취하지 않은 아빠에게 고모에 대해 질문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쉽게 대답을 해주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 게 일단 처음에 통화를 했을 때도 술을 드시고 얘기를 정말 짧게
맞아요.
해주신 거고 정말 오랫동안 모든 가족이 쉬쉬해왔던 문제를 지금에 와서 다시 끄집어내야 하는 거잖아요.
네.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땠어요?
아빠가 이제 아무래도 고모 이야기를 꺼내는 거를 불편해 하셨어요.
네.
당연히 불편해 하셨지만 사실 반대를 하신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계속 전공을 했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도 카메라를 들고 수업 들으면서 부모님을
네.
인터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제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가족들의 어떤 인터뷰를 하는 뭐 그런 부분에서 아빠가 생각하셨을 때 이제 쟤는 주연이는 늘 카메라를 들고 있는 딸이니까 그리고 그랬을 때 주연이 자신에게 이제 카메라로 뭔가 질문을 했을 때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넘어서 조사 범위도 엄청나다고 전 생각이 들었던 게 고모가 나온 학교도 가시고 병원도 가시고
네.
동창들도 찾으시고 다 조사를 해보신 끝에 그럼 결국에는 왜 고모는 돌아가셨어야 하고 이걸 왜 가족들이 숨겼어야 하는가라는 어떤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쉽지 않았었던
네.
것 같아요. 사실 이 고모가 돌아가셨던 연도가 75년인데요. 광주라는 지역에서 75년과 관련한 그리고 70년대 전반의 어떤 자료들이
네.
그렇게 남아있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광주시청 아카이브 기록관도 방문을 하고
네.
또 당시 뭐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제 자료들이 혹시 있나? 그리고 광주에 있는 경찰서의 자료들도 이제 다 찾아보면서 국가기록원까지 이제 다녀왔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어떤 그 당시 시대 자체가 누군가의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기록들이 그렇게 잘 남겨져 있지 않았던 시대이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동시에 고모라는 사람이 고모의 죽음 자체가 그렇게 어떤 가족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기록되지 못하는 어떤 죽음으로 남겨져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로서 제가 찾아낸 기록물이 아니라 이 기록물 자체가 없는 이 현실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네,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기록은 뭐 없을 수 있지만 가족 안에서 있었던 가족을 아예 얘기를 안 한다는 건 사실은 좀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 시대적인 배경이었던 건지 아니면은 뭐 집안의 분위기였던 건지 뭐 이유가 뭐였다고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세요?
이유가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이게 어떤 정답처럼 될까 봐 좀 조심스럽긴
네.
한데요. 그 이유들은 아마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이나 독자분들께서 받아들이시는 거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모가 이미 과거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아빠의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되지 말아야 할 존재로 이제 남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셨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가족의 시간 안에서 늘 존재해 왔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드러나진 않았던 시간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어떤 시간 안에서 늘 고모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되게 정상적으로 죽지 못한 어떤 상황에 대한 낙인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 고모의 죽음이 만약에 알려졌을 때 고모 자체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어떤 고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판단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럼 이 영화를 쭉 찍고 책도 쓰시면서 발견하게 된 고모의 모습은 생각보다 입체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감독님께서 발견한 모습은 좀 어떤 모습이었어요, 고모는?
네, 입체적으로 바라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되게 어려웠던 거는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영화에서나 책에서나 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불러본 적조차 없는 상대고 그리고 영화는 영상이 담겨야 되는데 찍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혼자서 결정하지 못했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주의해서 보려고 했던 거는 고모를 단지 어떤 시대의 피해자만으로는 그리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물론 피해자인 어떤 얼굴도 있지만 또 동시에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어떤 한 사람의 얼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고모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고모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읽으면서 정말 놀랐던 게 결국에는 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사람의 삶이 설명이 안 된다고 느꼈던 게 책을 읽어보니까 고모가 공부도 엄청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뭔가 의욕도 많고 이런 분으로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흔적들을 좀 발견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찾아보려고 정말 많이 연락하고 또 발로 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고모의 어떤 동창분들을 이제 그 당시 고등학교가 이제 지금은 역사관으로 남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역사관을 동창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이제 단체 카카오톡 동문회방 그 안에서 이제 고모 양지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략 한 10분 정도? 정말 이 지영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너무 반갑고 그리운 마음에 전화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고모 친구분들을 통해서 또 아빠가 모르는 고모의 모습들도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족들과 있을 때의 모습과 또 친구들이랑 있을 때의 모습이 또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고모의 좀 다양한 관계들을 최대한 만나보려고 했었고요. 그러면서 고모의 좀 하나만이 아닌 다양한 얼굴들과 감정들을 포착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목이 양양이니까 고모를 통해서 나를 보는 부분도 분명히
맞아요.
있었던 거잖아요, 감독님이. 그럼 어떤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는지 어떤 부분은 좀 나랑 비슷하고 다르다고 느꼈는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질문이 들더라고요. 왜 지금 내가 고모 이야기를 왜 해야 될까? 이미 70년대 돌아가신 고모의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왜 40년이 지난 어떤 지금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결국 고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라는 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 역시도 남동생이 있는 K장녀로서 집 안에서 이제 첫째 딸로서 살아왔던 경험들이 있었었는데요. 근데 그 경험들 안에서 사실 한 번도 가족들에게 표현하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서운함이나 뭐 불편함이나 왜 동생과 제가 달라야 되는지 뭐 제사상에서 서 있는 위치부터 다르고 그리고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이제 할아버지가 워낙 장손을 좋아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남동생이 장손이어가지고 그래서 남동생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48세 크레파스 더 많은 24세 크레파스를 주시고 저에게는 12세기 크레파스를 주신 어떤 상황에서 동생은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네.
그때 상황에 대해서. 근데 저 어린 시절이었지만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계속 있었던 게 처음으로 이제 남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기억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뭔가 유치하다고 할까 봐 뭔가 째째하다고 할까 봐 말하지 못했던 기억이었는데 고모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모도 어쩌면 나랑 비슷한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책을 읽으면서 아들에게 과연 아버지께서 술에 취해서 전화를 해서 너는 뭐 내 누나처럼 살지 말아라 라는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목도 양양으로 지으신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개인과 가족을 넘어서 더 확장이 되는 게 영화로 만들어진 이후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 집에도 비슷한 일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셨다라는 게 놀라웠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았죠.
네. 정말 많이 만나기도 하고요.
네.
양양이 이제 지금 독립예술영화관에서 이제 상영이 되고 있는데 영화가 끝나고 관객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계속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럼 그분들의 눈을 보면서 저도 마이크를 들고 눈물을 흘리는데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쉽게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본인들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의 감정들을 교환을 하면서 되게 힘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꼭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부다페스트나 캐나다 이번에 파리에서도 양양을 상영을 했을 때 외국 관객분들 역시도 계속 눈물을 흘리시면서 본인의 가족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그런 서로 정말 수십 년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정말 이 기회로 털어놓고 드러내는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대화가 되게 길어졌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정말로 완전히 설명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한 죽음은 언젠가는 수면 위로 올라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전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 아버님께서 저는 협조를 별로 잘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후련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님에게도 사실은 이걸 설명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죽음을 안고 사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나? 뭐 저는 이런 생각도 했는데 좀 어떠세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더 양양이라는 이야기가 완성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나라는 생각이 혼자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뿐만 아니라 어쩌면 아빠에게도 시간이 많이 필요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양양이라는 이야기 안에서 그 전에 할아버지와 고모는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아빠와 저는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달라진 어떤 가족과 일상 안에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변화를 위해서는 서로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애도의 시간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의미가 있는 게 한편으로는 이게 고모의 죽음에서 시작을 해서 데이트 폭력, 뭐 교제 살인까지 확장이 되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개인적인 것이 가장 사회적인 것이다.
네.
뭐 이런 문장도 떠오르고 네네. 그런 확장을 좀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고모의 이름과 얼굴만이라도 알아보자라는 네. 마음으로 시작했던 여정이었는데요. 이 여정을 이제 계속 걷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고모의 죽음이 단지 정말 깔끔한 자살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여러 친구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네. 아, 이 고모의 죽음이 계속해서 낙인으로 남아있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교제살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양양을 만들면서 처음 알게 됐던 단어였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교제살인이라는 말은 미디어에서 잘 노출되지 않았었던 말이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그렇게 볼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혼자 많이 하면서 해외의 사례들을 많이 좀 찾아보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결국 그 교제살인이라는 어떤 사건이 중요한 건 죽음이라는 단 한순간에 장면으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 관계 안에서 어떤 불평등함은 없었는지를 같이 조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고모 역시도 고모가 맺었던 어떤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과연 평등했을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고 조사를 시작했을 때는 남자친구 얘기가 여기서 튀어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네. 못하셨던 거죠?
네, 전혀 몰랐습니다.
언제 그거를 알게 되신 거예요? 딱 처음으로 그 이름이 뭔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건?
처음으로는 그 고모 친구분 중에 한 분이
네.
처음으로 고모가 본인의 집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남자친구 집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진술이 그럼 엇갈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누구는 집이라고
네.
그러고?
저희 아빠는 집으로 기억을 하고 계셨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집에서 이제 그렇게 되셨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장소 자체가 이제 달라지면서 그렇다면 이거는 자살이 아니라 타살일 수도 있는 걸까요? 라고 이제 제가
네.
처음으로 이제 그 친구분께 물어봤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럼 그 이후에는 뭐 뚜렷한 어떤 증거나 이런 거는 발견을 못 하신 거죠? 그 네. 남성에 대해서나.
네. 사실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1975년에 경찰 조사와 어떤 정황들이, 증거와 정황들이 제대로 남아 있었다면 사실 지금 와서 그 기록들만으로도 어느 정도 의문이 해소되는 지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그때 당시 고모라는 존재 자체가 되게 불명예스럽다라는 이유로 가족들 역시도 조사를 동의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렇게 조사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쉬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잊혀져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들 안에서 그 남자친구의 실제 이름조차 찾기가 되게 어렵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다면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지금의 상황에서 40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당신이 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했을 때
뭐 제대로 얘기해 주지도 않겠죠.
네, 네. 그 말을 검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네.
가장 중요한 건 그 조사되지 못했던 현실 자체를 드러내면서 결국 고모의 죽음을 고모가 말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이라고 뭐 더 나아진 게 있나? 이런 좀 허무한 마음도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영화를 쭉 만드시면서 감독님께서는 어떤 희망이란
네네.
걸 발견을 하셨는지
아,
어떤지도
네.
궁금해요.
네. 네, 사실 양양 이제 영화 안에서 애니메이션이 되게 주요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네.
애니메이션의 주요한 컨셉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검은 물이고 다른 하나는 상자예요.
네.
그래서 검은 물 같은 경우는 고모의 시간이 흘러가지 못하고 고여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인 물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검은 물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고모의 이야기를 처음 알았을 때 제가 굉장히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었던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 고모의 이야기를 알아가는 이 여정 안에서 굉장히 수많은 불편한 감정들과 마음들이 많이 나왔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결국 판도라의 상자 마지막에는 희망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고모의 이야기가 결국 이 양양이 갖고 있는 이 이야기가 마지막에는 희망으로서 좀 전달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이 이야기의 희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조사조차 되지 못하고 낙인으로만 남았던 한 누군가의 존재와 그 존재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이제는 영화와 책으로
말해줄 수 있다는
거?
게
네. 네. 이 세상에 정말 드러내고 더 많은 관객분들과 그리고 독자분들과 이어질 수 있다라는 지점이 가장 큰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희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분명히 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 속에서는 아, 내가 이거를 괜히 건드렸나?
네.
잘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잘하신 것 같다고 느낀 게 아버지를 보면서 이것도 네. 느꼈어요. 아버지께서 결국에는 솔직하게 자기 마음도 얘기를 하시고 많이 받아들이시고 또 그 묘비의 네네. 이름을 네. 원래는 없었던
네,
거죠.
맞아요.
고모 이름이. 네. 근데 이름을 넣기로 결정을 네네. 아버지께서 네.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가족에게 결국에는 이게 좋은 일이었다? 이걸 네네. 꺼낸 게 이런 생각을 네. 하세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누구든지 어떤 각자의 상처와 어떤 무게들을 갖고서 가족 안에서 네. 자신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기도 하고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마지막 아빠와 나눴던 대화가 참 저도 많이 마음에 남았어요.
네.
제가 아빠에게 그 묘지 이장 관련해서 고모 이름을 새기는 걸 제안하기 전에 이제 편지를 주면서 고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편지를 보시고 나서 아빠가 처음으로 할아버지에 대한 본인의 어떤 원망과 힘들었던 마음을 저에게 털어놨던 순간이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네.
왜냐하면 살면서 한 번도 아빠가 할아버지에 대해 그렇게 힘든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네.
늘 그렇게 돼야만 하는 뭔가 그 어떤 책임감과 무게감 속에 있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의 대화가 저에게는 되게 아빠가 본인이 갖고 있었던 수십 년간의 어떤 짐을 잠시 좀 내려놓은 어떤 순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순간에 아빠의 모습이 얼굴이 되게 좀 자유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가족들 역시도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양양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국 각자가 갖고 있었던 그 무게감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계속하면서 결국 이 가족이라는 관계의 집합물이기도 한 이 공간 안에서 조금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양주영 감독님과 영화, 책, 양양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저희가 이 방송 듣고 보러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있나요? 어떤가요?
네, 네 아직 상영관이 많지는 않지만 남아있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예술영화관, 독립영화관에서 지금 양양 상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언제 끝날지는 아직은 모르는 네. 거고.
많이 네, 찾아주시면 네. 네, 또 이렇게 계속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이 양양 책과 영화 사랑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감독님, 오늘 청취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양양의 이야기가 좀 많은 분들에게 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야기가 되게 그동안 드러나지 못했던 이야기이다 보니까 드러나는데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접하시는데도 각자의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오늘의 어떤 방송을 계기로 각자의 시간들을 좀 들여다보시고 이 양양의 이야기가 닿을 수 있는 부분이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 책 어때요? 양주연 감독님과 함께 양양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책하고 놀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마지막 곡으로 양주연 감독님께서 영화를 만들면서 많이 들으셨다는 양희은의 아름다운 것들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동행 책 한 권 잊지 마세요.